VOA 세계뉴스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들이 이란 연계 단체들로부터 최근 한 주 동안 적어도 13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7일부터 24일 사이 미군 기지에 대한 자살 공격용 드론과 로켓 공격이 이라크에서 최소 10차례, 시리아에서 3차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격퇴를 돕고 IS의 영속적 패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IS를 이란의 대리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미군 부대 공격은 처음이 아니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현지 미군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미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더 큰 분쟁을 억제하고 해당 분쟁을 지역 분쟁으로 만들려는 이들에게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뉴저지 주방위군 소속 공군 F-16편대가 이날 미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에 전개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란이나 그 대리인들이 어디서든 미국인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우리 안보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지역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빈 살만 왕세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국가 행위자나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의 테러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파트너들에 대한 방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이들 행위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을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를 통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제공된 것을 환영하면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이 식량과 물,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이를 위해 걸프협력회의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을 환영하고 미국이 1억 달러를 별도 제공해 이 같은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이날 통화는 앞서 빈살만 왕세자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지난 10일 전화회담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 번영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미국 뉴욕 소재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연례 만찬에 보낸 축전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중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에 대한 위원회의 오랜 헌신을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국가 간 상호작용의 올바른 경로를 찾는 일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 진전, 적절한 이견관리,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 상호발전 기여, 공동번영 추진을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휴전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발생한 1,400명의 이스라엘 측 사망자와 하마스가 주장하고 있는 5,700명가량의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간의 비례성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아기를 살해하고 여성을 강간한 뒤 불태우는 것, 그리고 아동을 참수하는 것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면서 마지막 한 명의 하마스 대원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리아드 알 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 중단을 지지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최고는 11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 북송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더욱 커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적극 제기됐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24일 VOA에 EU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현재 공동 제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 그룹 내부에서 유엔 총회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결의안은 포괄적이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해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문구가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업데이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8년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인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귀환할 수 있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으며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어떠한 종류의 인권 침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EU가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탈북민 강제 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우려하는 기류는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벳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또는 추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an imminent forced repatriation of escapees, of whom the majority are women.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러한 송환을 중단하고 관할권 내에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제3위원회 제출한 정기보고서 권고안에서도 유엔 회원국들, 특히 북한 출신 탈북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 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 시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처한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제3위원회 회의엔 한국과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가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Lastly, we express our deepest concern in recent report that hundr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영국 대표도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많은 난민과 탈북민들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의 직면에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DPRK reopening its borders, many refugees and escapees are facing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인스타그램에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이 부당하게 강제 송환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살몬 보고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체코 대표는 이날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zechia also reiterates its support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f individuals being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대표도 이날 발언권을 통해 북한의 첫 개방 조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에 수백 명의 난민이 강제 송환됐다는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으로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에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송환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mmend the first signs of openness from the DPRK, but at the same time, we are concerned by information.
스위스 대표는 그러면서 각국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그러나 살몬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China is concerned about the reference in the report to the issue of illegal entries by North Korean nationals.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 문제가 적극 제기된 것을 반기면서도 한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가는 24일 BOA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피하니까 다른 유관국과 유엔까지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게 보편적 인권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한중관계 정립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이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래식 무기를 주제로 열린 23일 유엔 총회 1변의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기 거래를 포함해 최근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Mr. Chair.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s its grave concern over how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undermines the
그러면서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무기 이전을 비롯해 재래식 프로그램과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는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 지난 8월 26일 이후 최소 11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러시아와 북한은 반박권을 활용해 대응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러시아 대표단 부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협력은 유엔 헌장과 국제 조직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lateral cooperation of Russia and the and North Korea is fully in keeping with the UN Charter a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our
이어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하면 할수록 실패한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0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우리는 대북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며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곧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주권 국가 사이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Development of equal and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is not something that South Korea, which is no more.
이어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대규모 합동 핵전쟁 훈련과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전개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서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해 온 김 서기관은 이날은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즉 남한으로 불렀습니다. 김 서기관은 한국은 무모한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shall pay a high price for its reckless outburst. South Korea should bear in mind that if
이어 한국이 근거 없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안보 불안 해소는커녕 극도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잠자는 호랑이를 감히 자극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독립주권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반박에 한국은 재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윤 차석 대사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안보리는 2006년 처음 만장일치로 북한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러 번에 걸쳐 결의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all know,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greed first in 2006 and multiple times from then on to impose.
이어 북한이 위험한 역량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엔 회원국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신들이 채택에 합의한 결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24일 제1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30호와 33호, 45호 등 총 3건의 결의안 초안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 초안 30호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초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초안 33호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필리핀 등 12개 나라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초안 33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초안 45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적 방식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 45호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모두 5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결의안 초안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78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됩니다. 제1위원회는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관련 결의안 두 건을 상정해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적에 최근까지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3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각국의 규탄에 대해 반박권을 사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영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미 전략 자산에 있던 한반도 전개 등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40일 넘게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반미 연대에 초점을 맞춘 외교전에 치중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달 들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핵심 전략 자산들을 연이어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은 지난 12일에서 16일 한국 해군의 부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 항모 전단은 부산 입항에 앞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함께 해양 차단과 대해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17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 폭격기 B-52가 청주 공군 기지에 내렸습니다. B-52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군사도발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엔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 도발을 걸어왔다고 반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작년 9월과 올 3월 레이건과 니미츠 등 미 항모가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기항했을 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3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42일째 무력 도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10월 중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제78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외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이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북한으로선 군사 도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이렇게 세계 주목을 끄는 행위들을 해버리면 이게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는 것도 덩달아서 같이 매우 도발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 불법적인 국가의 모습이 같이 또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로우키로 움직이면서 일단 뭐 러시아의 무기 지원하고 자신들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전을 강조했고 이후 반미연대에 초점을 맞춘 외교행위와 대외매체 선전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은 중동에서 높아지는 반미, 반이스라엘 여론의 편승에 외교전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전선이 분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반미적 전선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이제 담아내진 논평을 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인 외교적 입장을 그렇게 피력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군요.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지난 23일 담화에서 최근 유엔에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중동평화의 원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주의 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자위권으로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는 사사건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 든다며 극도의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선 미한의 강경 대응이 북한이 도발에 신중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에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한국에 착륙시키는 등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또 한국의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전술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북한만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을 자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대목도 북한의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임계점을 넘은 핵 도발에 대해서 한미도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신임 국방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북한이 모종의 도발만 해도 9.19 군사합의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강도의 전략적 무력 도발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비용만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올해 총화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군사도발보다는 내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알곡고지 점령 등 연초에 밝힌 12개 경제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1월, 12월 이 연말은 경제 분야 총화가 이제 중요한 거고 최대한 이 민생과 경제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사 분야에서도 민생 분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내년을 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0월 중 정찰위성 발사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중 한국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의식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언제 발사하느냐에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성능이 우수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사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 수산물 공장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가공한 수산물의 미국 수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우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24일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 미국 수산물 수입 업체와 연관돼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mention that I'm intentionally refraining for the time being from discussing additional.
우르비나 기자는 이날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수산물 공급망에서 중국 내 강제 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추가 논의는 당분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음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북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미국 수입은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노동자를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공식 파견하는 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가장 중요하긴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중국에서 가공한 수산물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혹은 이 두 가지가 결합한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건 카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회가 2017년 제정한 가사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으로 이들 나라 국적자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The official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to China's seafood processing plants is a breach.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노동 기준 위반은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수산물 가공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장시간의 노동, 적절한 휴식의 부재, 가혹한 대우와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웰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workers in Chinese seafood processing plants and labor standards violations.
또한 북한 노동자들의 월 평균 송금액 $70는 북한의 월 평균 산업임금 $3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 일자리를 탐내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가 되기 위해 내는 뇌물은 평균 2천에서 3천 달러로 노동자들은 이 자금을 대부업자로부터 빌려 이자와 함께 갚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강요하는 헌납금과 미지급 초과 근무를 통한 임금 위반, 그리고 위태로운 안전과 보건 문제는 만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틸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원급은 북송 시 공식 환율에 따라 북한 화폐로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리 기간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약 30명이 자살했고 그들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workers' monthly wages are paid upon their repatriation in North Korean currency at the official exchange rate.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량에 따라 북한 노동자가 아닌 정권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렛튜 사무총장은 미 정부와 의회가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수산물 공장의 노동 환경과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계속 조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ntinue to encourage civil society groups with relevant networks to continue investigating conditions of work.
또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를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북한 노동자 공식 파견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북한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을 가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ek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of China has made any serious and sustained efforts.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 등급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선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국무부가 또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 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국도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한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미국은 사실을 무시한 채 매년 소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타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며 이는 주요 이슈라는 구실화해 다른 나라의 평판을 훼손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악독한 의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양립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과의 관계 강화와 협력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4일 공개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순간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특히 동맹 현대화와 파트너십 강화, 경제, 에너지, 기술 및 안보 분야 협력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를 상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8월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 미국, 한국, 일본 간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양자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이유이며 일본과의 3자 확장 억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앞서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 그룹 NCG 신설과 핵전략 잠수함 등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한일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세 나라 간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18일 미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 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 테이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기고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긴장이 중동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을 경계하면서 필요할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영내에서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군사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군사적 행동을 취해왔다고 언급하면서 군사력이 결코 첫 번째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립을 목표로 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타결된다면 그 같은 방향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줄리 터너 신임 북한 인권특사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적임자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터너 특사를 비난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0년 가까이 북한인권과 다른 지역 문제를 다뤄온 터너 특사는 이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사 지명 전에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역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터너 특사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이 중심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하며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 9개월 만에 북한 인권 특사 활동을 재개한 터너 특사는 첫 일정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납북자 가족과 탈북민 등 다양한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방한 중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ery much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r ministry.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터너 특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터너 특사에 대해 명백히 인권의 외피를 쓴 인권교살자, 사회비 인권 전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악의와 음모로 가득 찬 줄리 터너의 정치적 행적은 미국의 인권 정책이라는 것이 적대적 편견과 비방 중상으로 가득 찬 흑색 비난 선전에 불과하며 그 근본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안녕을 침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식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2 국방전략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 다음과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는 그동안 미한일 3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실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마라칼린 정책부 차관 대행은 24일 미국, 한국, 일본 동료들이 실로 대단한 협력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tremendous collaboration between our among our colleagues in South Korea, in Japan, and in the United.
칼린 대행은 미국의 장기적 국방 전략을 담은 2022 국방 전략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24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며 아마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행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미국은 언급한 내용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동료들과 엄청난 협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행은 또 북한의 행동은 무책임하고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국과 함께 북한을 계속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 억지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각자 잘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개념은 지난 1년 반 동안 아주 유용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ntegrated deterrence has been a really useful frame, I think, for us over the last year, year and a half.
통합 억지는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 국가가 핵이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상당한 타격을 주는 전략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2022 국방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 러시아 다음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한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과 동맹 사이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에서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미한일 3국 간 협력에 반발하고 미한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는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이며 유럽과 중동에서의 분쟁과 그로 인한 여파로 미국의 모험적인 정책이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국방관계가 활성화됐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3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주의 협의체들이 영내 억지력 유지에 기여했다며 미한일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2023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 관련 대담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in the wake of the President's Camp David summit with the ROK.
In Japan, we have really invigorated that tr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레트너 차관보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이 3국 국방 관계를 크게 활성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협의체인 쿼드,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안보 협력 등 최근 몇 년간 소다자주의 협의체들이 영내에 다층적인 안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국들이 미국뿐 아니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모든 움직임들이 영내 억지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도 동맹들과 공동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중러 관계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Similarly for partners such as Republic of Korea, Japan, they're now seeing the potential threat of this kind of activity to their interests.
레트너 차관보는 한국, 일본과 같은 협력국들은 이 같은 북러 협력 활동이 그들의 이익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찰기에 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군의 조직적인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영내에서 몰아내고 미국과 동맹국 간 틈을 벌리려는 목표로 강압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case of the Canadians, this behavior has occurred well. Those Canadian aircraft are actually implemen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PRC.
레트너 차관보는 특히 캐나다의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들을 이행하고 있었다며 중국은 해당 결의들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이달 중순 북한의 UN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군 정찰기에 접근해 조명탄을 쏘며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근 국제공역을 정찰 중이던 캐나다 공군기 오로라호에 중국 전투기 최소 두 대가 5m 이내까지 접근해 여러 차례 조명탄을 쏘고 몇 시간에 걸쳐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 비행은 각국의 합법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of course not really a completely unlimited partnership, and I think we've seen that with respect to China's support for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체이스 부차관보는 중러 관계가 무제한적인 협력 관계는 아니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과 러시아 지원으로 인해 평판이 떨어지는 등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중국의 셈법에 영향을 줬으며 특히 중국에 있어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국가이지만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도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2023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와 관련해 동맹들이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2023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중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부대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해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한층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에 나섰고 타이완에 대한 도발 수위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동맹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고일령 웨버 대령과 존 싱글러브 장군의 추모비가 최근 한국에 세워진 가운데 유족들은 고인들이 늘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려는 한국의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인 데인 웨버 씨는 한국에 세워진 할아버지의 추모비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Generations of Koreans and Americans and anyone who's visiting Paju will be able to see
최근 한국에서 열린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웨버 씨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생전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데 마음 아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할아버지의 추모비 제막식에 직접 참석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는 한국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과 존 싱글러브 장군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전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장병과 가족 등 9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웨버 씨는 할아버지의 평생 염원이었던 통일된 한반도에 추모비가 세워졌더라면 할아버지가 더 기뻐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One of his greatest life regrets was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remained divided.
웨버 씨는 할아버지에게 평생 한이 된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가 분단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었다며 할아버지가 통일을 간절히 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웨버 씨는 또한 모두가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인식했지만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살아계셨다면 추모비 건립으로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조금은 쑥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는 한국전쟁을 통한 자신의 업적이 조명되는 것은 꺼렸고 늘 미군과 그 외 유엔 참전국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할아버지는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전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된 한국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했다며 살아생전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늘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왼손으로 격리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6.25 전쟁 발발 후 공수 낙하산 부대 작전장교로 참전해 1950년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한 웨버 대령은 1951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복귀한 뒤 지난 1980년 대령으로 전역했고 지난해 4월 97세를 일기로 메릴랜드 자택에서 별세하기 전까지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비 19인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고 워싱턴에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와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모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존 싱글러브 전 유엔사령부 참모장의 아들 존 싱글러브 씨는 VOA에 아버지가 희생한 국가인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며 아버지의 사진과 이야기가 적힌 추모비를 보는 순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잊지 않는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전쟁이 미국인들에게도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very important to him and his commitment to the Korean people, I think, was
싱글러브 씨는 한국인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은 너무 중요했다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던 1970년대에 아버지가 취한 행동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결국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조기 전역을 명령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1970년대 주한미군 참모장 재직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반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보직 해임돼 백악관으로 소환된 바 있습니다. 1978년 싱글러브 장군은 비록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강제 퇴역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철회됐습니다. 싱글러브 씨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추모비 제막식 참석자 한국당을 밟고 나서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Just, I mean, the memorial is up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and
싱글러브 씨는 아버지는 생전 한국전쟁 경험담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겪고 발전한 한국에 대해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가을 즐기기 소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0월 25일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현재 태양력에 비해 13일이 늦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이지만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10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10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은 블라드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한 20세기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10월 혁명은 이렇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분열돼 형성된 볼셰비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일련의 러시아 혁명 속에서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을 붕괴시키고 공화국을 탄생시킨 2월 혁명에 이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10월 혁명에서는 2월 혁명으로 출범한 입헌민주당 주도의 임시정부가 쓰러지고 임시정부와 병존하고 있던 볼셰비키 중심의 소비에트로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 1922년엔 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1년 10월 25일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납니다. 피카소가 남긴 작품 수는 대략 5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화 1,800여 점, 조각 1,200여 점, 도자기 2,200여 점, 스케치 4,600여 점, 판화 작품은 약 3만여 점 됩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칙과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다니던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프랑스 파리로 가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에 담고 20살에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24살에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됩니다. 피카소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고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그려낸 게르니카가 있으며 6.25 전쟁을 주제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도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